우리가 보통 고대 설교나 아주 오래된 종교 텍스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 먼지가 수북이 쌓인 도서관 같은 걸 상상하시겠죠?
네네, 맞아요. 약간 지루하고 평면적인 그런 도덕 교과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뻔한 잔소리 모음집 같은 거요.
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만약 그 텍스트가 극심한 사회적 조롱 속에서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서 막 포기하기 직전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설계된 엄청난 심리전이라면 어떨까요?
오, 심리전이요?
네, 완전히 치밀하게 짜인 수사학적 걸작 말이죠. 배움을 향한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흥미롭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자료는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 강의 원고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종교 텍스트 분석이 아니에요.
그럼요. 고대 설교자가 사용한 그 놀라운 설득의 기술, 그걸 해체해 보는 게 진짜 목적이죠.
빙고. 그리고 정보 과잉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압박에 매일 시달리는 현대의 당신에게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어떤 번뜩이는 통찰을 던져주는지 함께 탐구해 볼 겁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의 시작부터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이 설교자는 그 다짜고짜 경고나 질책부터 던지지 않거든요.
네, 아주 전략적인 접근으로 포문을 열죠. 이 저자는 청중이 현재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지 상기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일단 칭찬이나 특권부터 짚어주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타당한 방식이거든요. 자신이 가진 것의 진짜 가치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그걸 잃어버릴 때 치러야 할 대가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하, 내가 뭘 가졌는지 알아야 뺏길까 봐 겁도 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청중에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이전 시대의 그 누구도 감히 누리지 못했던 권한, 즉 하늘의 지성소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고요.
하늘의 지성소요?
네, 쉽게 말해 우주를 창조한 신의 현존 앞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권리죠.
와,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와 육체라는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그 대목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좀 현대적으로 상상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마치 아무도 안 알아주는 무명의 단역 배우가 있는데 갑자기 헐리우드 최고 거장 감독의 직통 전화번호를 딱 가지게 된 거죠.
오,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네, 밖에서 사람들이 내 연기를 비웃든 말든 막난 언제든 감독이랑 직접 독대할 수 있는 우주 최고의 VIP 백스테이지 패스를 가졌어. 약간 이런 내면의 거대한 방어막이 생기는 원리인가요?
그 비유를 들으니까 당시 청중이 느꼈을 그 심리적 장벽이 확 무너지는 게 그려지네요. 정확히 그 원리입니다. 거기에 저자는 덧붙여서 양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마음의 피를 뿌림, 그리고 맑은 물로 몸을 씻는 세례의 은유를 사용하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시 씻어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당신들은 세상의 조롱에 휘둘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이 직접 구별해낸 존재들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의 자부심을 막 심어주는 겁니다.
아, 자부심 뿜뿜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이 원고를 보면서 여기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그 다음 연결고리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우주적 VIP 패스를 가졌잖아요. 만약 제가 그 거장 감독의 직통 번호를 가졌다면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그 자부심을 만끽하며 뿌듯해할 것 같거든요.
아, 혼자만의 만족으로요?
네네. 그런데 저자는 이 거대한 우주적 특권을 막 장엄하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동네 사람들과 모임을 빼먹지 마라, 서로 돌아보아라, 이런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적인 행동 지침으로 곧바로 연결을 시킨단 말이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 엄청난 신학적 선언이 왜 하필 그냥 동네 커뮤니티 출석 문제로 이어지는 걸까요? 너무 스케일 차이가 나지 않나요?
사실 거기서 이 텍스트가 가진 현실적인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저자에게 있어서 그 우주적 특권이라는 건 개인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거든요.
아,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군요.
배웠습니다. 신에게 가까이 나아간다는 수직적인 특권은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현실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수평적인 연결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논리죠.
수직적 연결과 수평적 연결이 세트다.
네. 특히 여기서 고대 그리스어 원문의 번역 묘미를 하나 짚고 넘어가면 그 이유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오, 번역법마다 뉘앙스 차이가 있나요? 이런 거 너무 좋죠.
우리가 익히 아는 24절 번역들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혹은 자극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뭔가 으쌰으쌰 응원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마치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더 착한 일을 하게 만들지 그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뉘앙스로 들리기 쉽잖아요.
네네, 막 이번 주말에 어떻게 얘를 봉사활동에 끌고 갈까 이런 거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인 카타나우멘의 진짜 의미는 누군가를 억지로 자극하거나 조종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 그럼 무슨 뜻이죠?
이 단어는 그저 서로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다, 진짜로 깊이 바라보다 라는 뜻을 풀고 있습니다.
와, 억지로 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깊이 바라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서로가 겪고 있는 내면의 투쟁, 밖에서 쏟아지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그 고단함을 그저 깊이 관찰하고 진짜로 바라봐주라는 겁니다.
아,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놀랍게도 이 텍스트는 그 깊고 진실한 바라봄 자체가 사랑과 선행의 폭발적인 분출을 자연스럽게 낳는 요람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뭘 안 해도 바라봐주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생긴다.
네. 누군가 나를 정말로 이해하고 지켜봐준다는 그 강력한 연결감이 바깥 세상의 적대감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와, 누군가를 깊이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사랑과 선행의 폭발적 에너지를 낳는다. 이거 정말 아름다운 통찰이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 딱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죠?
이렇게 깊은 관찰과 따뜻한 공동체의 연대감이 훈둥한 방어막이라면 이 사람들은 대체 왜 포기하려 했던 걸까요?
아, 그 지점이 중요하죠.
이 아름다운 연대감으로도 버티기 힘들 만큼 외부 압력이 엄청 컸다는 뜻일 텐데 그래서인지 저자의 분위기가 다음 26절부터 갑자기 공포 영화처럼 섬뜩하게 바뀝니다.
네, 내용의 흐름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어요. 공동체의 따뜻한 위로만으로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압박을 이겨내기 부족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공동체를 떠나고 있었거든요.
아, 실제로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았군요.
그래서 VIP 패스의 엄청난 가치를 일깨워준 직후에 저자는 감정의 스위치를 단숨에 바꿔버립니다. 자신감에서 극도의 두려움으로요.
분위기를 확 뒤집는 거네요.
네. 이 특권을 제 발로 차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강도 높게 경고하는 거죠.
저도 원고 읽으면서 진짜 무서웠어요. 막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살벌한 경고죠.
심지어 저자가 여기서 논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서 과거 모세의 율법에서는 두세 명의 증인만 있어도 자비 없이 사형을 당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과 맺은 언약을 깬 벌은 얼마나 더 크겠냐고 막 몰아세우잖아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논증 방식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현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납득이 안 가셨나요?
아니, 그냥 이웃들 눈치가 너무 보이고 직장에서 잘리거나 불이익 당할까 봐 두려워서 모임에 몇 번 뭐 고의로 빠졌다고 쳐요.
네네.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았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솔직히 과격하고 드라마틱하게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아,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임 출석률이 좀 낮아진 걸 가지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약간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강렬한 질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1세기 그레코로만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후원자와 고객, 즉 패트론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 패트론과 클라이언트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였나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현대의 감각으로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평생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막 파산 직전에 몰려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윽,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런데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가진 거대한 후원자라깐 나타나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자신의 가문으로 받아주고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와, 완전 은인이네요. 평생 모셔야죠.
바로 그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은혜를 입은 고객이 후원자에게 보여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공개적인 감사와 충성이었습니다.
아하, 목숨을 빚졌으니 당연히 어딜 가든 이분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막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다녀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안 좋게 보는 동네 사람들과 콧대 높은 지인들의 인정을 조금 받아보겠다고 정작 자기를 살려준 그 거대한 후원자를 모른 척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헐, 진짜 괘씸하네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 후원자를 욕할 때 슬쩍 동조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건 진짜 인간도 아니죠. 쓰레기죠, 쓰레기.
네, 고대 사회에서 이는 단순한 두려움이나 소심함의 발로가 아닙니다. 후원자의 은혜를 고대 그리스어로 휴브리스, 즉 선을 악으로 갚는 최악의 오만함으로 모욕하는 치명적인 범죄이자 배은망덕이었습니다.
아, 휴브리스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확 와닿네요. 그냥 겁이 나서 좀 숨은 게 아니라 우주적 후원자의 얼굴에 아주 공개적으로 침을 뱉고 먹칠을 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들의 배교 행위를 그냥 커뮤니티 이탈 정도로 보지 않고 신에 대한 세 가지 심각한 모욕으로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 둘째,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불결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행위. 셋째, 은혜의 성령을 오만으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와, 제목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저자는 청중에게 당신들이 고작 세상 이웃들의 그 얄팍한 인정을 받겠다고 지금 우주적 후원자에게 무슨 끔찍한 짓을 하려는지 똑바로 보라며 막 멱살을 쥐고 흔드는 듯한 충격요법을 쓰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아찔하고 무섭네요. 내가 지금 당장 잠시 편하자고 내 생명을 구해준 우주적 은인을 배신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청중들은 진짜 엄청난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네, 완전 패닉 상태가 됐겠죠.
조라면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덜덜 떨며 굳어버렸을 텐데 보니까 저자는 이 사람들을 그냥 공포의 누폐, 허우적대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네, 아주 훈륭한 리더죠.
32절부터는 갑자기 또 다른 카드를 싹 꺼내서 청중들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막 불어넣습니다.
맞습니다. 공포를 통해서 경각심을 최고조로 끌어올긴 저자는 좌절하게 두지 않고 곧바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전날을 기억하라,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요.
전날을 기억하라.
네, 저자는 청중 스스로가 증명했던 과거의 자랑스러운 영광을 딱 소환하죠. 사실 이들은 과거의 신앙 때문에 사회적 소외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며 심지어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까지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네요.
그런데 저자는 이 뼈아픈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불쌍한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프레이밍하지 않아요.
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완전 스포츠 영화 클라맥스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이죠?
그 전반전에 상대팀한테 흠신 두들겨 맞고 러커룸에 들어와서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네네, 침울한 분위기.
그때 코치가 딱 들어와서 소리치는 거죠. 야, 너희가 훈련하며 흘린 피땀을 기억해. 우리가 그 힘든 시간도 다 버텨내고 벌써 이만큼이나 해놨잖아. 막 이런 열광적인 하프타임 연설 같았거든요.
와, 아주 탁월하고 독창적인 상상력입니다. 실제로 저자는 당시 문헌에 아주 자주 등장하던 운동 경기의 은유를 적극 사용합니다.
아, 진짜 스포츠 은유가 맞았군요.
네, 비참한 마이너리티로서의 피해 경험을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거대한 스포츠 경기로 완전히 프레임을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와, 멋지네요. 피해자에서 선수로.
이들이 과거에 재산을 빼앗기고도 막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재산보다 흔들리지 않는 더 나은 영관 소유가 하늘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엄청 칭찬하죠.
진짜 똑똑한 코치네요.
이 수사학적 기법은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아그리콜라라는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로마 장군 이야기인가요?
네. 로마 장군이 전투 직전에 군대에게 과거의 승리와 여정을 상기시키는 연설을 하거든요. 이게 세 가지의 강력한 심리적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요?
첫째, 우리는 예전에도 그 힘든 걸 해냈으니 지금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둘째,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고통이 얼만데 여기서 포기하느냐 하는 마음이죠.
아, 그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선크 코스트의 압박이네요.
오, 맞습니다.
보통 매몰비용이라고 하면 주식 투자할 때 아유 본전 생각나서 미련 못 버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손절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동안 쏟아부은 눈물과 희생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아주 긍정적인 인내의 동력으로 완벽하게 뒤집어버리는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너희가 과거에 그 고생을 하며 얻었던 빛나는 명예마저 한순간에 멍청한 짓으로 싹 다 망쳐버리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딱 심어줍니다.
와, 줬다 뺏는 느낌이네요.
네, 과거의 영광을 지렛대 삼아서 현재의 인내를 끌어내는 완벽한 심리전이죠.
공포와 자신감을 아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사람 마음을 완전히 주력펴락합니다.
대단한 달인이죠.
자, 이렇게 락커룸에서 선수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질렀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나가서 냅다 이기리만 하면 되는데 저자는 37절부터 그 시대의 최고 권위인 경전을 딱 가져와서 최후의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네, 여기서 또 한 번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저자는 경전을 단순히 앵무새처럼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현재 청중의 위기감에 맞춰서 아주 기발하게 재구성해버립니다.
입맛에 맞게 믹싱을 하는 거군요.
네. 먼저 이사야 26장의 잠시 잠깐 후면이라는 구절을 빌려와서 보상과 심판의 날이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강조합니다.
아, 조금만 더 버티면 진짜 결승선이다. 이런 시간적 절박함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박국 2장 3절 4절 인용 부분은 데실바 박사도 극찬을 맞이하는 수사학적 천재성에 아주 절정입니다.
아,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번역본마다 수식하는 대상이 달랐다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문장의 순서를 과감하게 뒤바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이 부분은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고대 텍스트들의 뉘앙스 차라니.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각적이고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텍스트로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카메라 앵글을 확 돌려버린 것과 같아요.
오, 카메라 앵글이요?
네. 원리 당시 사람들이 읽던 그리스어 번역본, 즉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카메라 앵글이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주민하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그분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였죠. 구원자의 듬직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하, 구원자는 쫄지 않는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카메라를 확 돌려서 관객석에 앉아 구원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청중들의 얼굴을 갑자기 클로즈업해버립니다.
와, 갑자기 나를 비추는 거네요.
네, 그리고 문장 순서를 바꿔서 묻는 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헉, 소름 돋네요.
원래는 구원자를 향했던 물러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청중의 실제 삶에 직접 들이밀면서 적용시킨 겁니다.
와, 카메라가 갑자기 나를 딱 비추면서 선택을 강요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는 자가 될 것인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양자태 길이군요.
네, 당연히 청중이 후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코너로 싹 몰아넣는 아주 강력한 장치입니다.
야, 고대의 텍스트를 지금 청중의 심박수와 위기감에 정확히 맞춰서 재배열하다니 마치 진짜 천재적인 DJ가 클래식 곡을 현재 클럽 분위기에 맞춰서 완벽하게 리믹스한 것 같은 압도적인 설득력이네요.
비유가 정말 찰떡 같네요. 리믹스의 달인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1세기의 텍스트와 그 설득의 메커니즘을 아주 깊이 파헤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 바로 우리에게 이 텍스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지금 현대사회를 보면요. 영화나 날씨, 심지어 예민한 정치 이야기는 참 쉽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주 깊은 신념이나 영적인 고민을 말하는 건 엄청나게 금기시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촌스럽게 여기는 세속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종교의 사사화라고도 하고요.
네네. 이런 세상에서 이 고대 텍스트는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물질주의가 팽배한 서구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보다는 눈에 당장 보이는 성과, 타인의 얄팍한 인정, 소셜 미디어의 평판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끊임없이 압박을 받거든요.
네, 맨날 남들 눈치 보고 좋아요 수에 집착하고 그러잖아요.
데실바 박사는 이런 문화 속에서 담대함, 고대 그리스어로 파르헤시아를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파르헤시아.
네. 파르헤시아는 본래 고대 사회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용기를 뜻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권리요? 그렇다면 이 냉소적인 현대사회에서 이 파르헤시아를 지킨다는 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갑자기 막 직장 한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며 내 신념을 믿으라고 강요하라는 건 아닐 테고요.
아, 물론 그런 무례함과는 멉니다. 아주 멉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선택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증명하는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증명한다?
네. 남들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나의 가장 깊은 신념을 타협하거나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질문해보는 것이죠.
아, 뼈맞은 기분이네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정작 가장 중요한 신앙과 영원한 가치에는 남는 자투리 시간만 띡 던져주고 있다면요. 그것은 고대인들이 세상의 조롱을 피해 숨어버렸던 그 배은망덕한 행동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와, 일상의 우선순위로 증명해라. 진짜 찔리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갈등이죠.
자, 이제 오늘의 심층 분석을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히브리서 텍스트를 통해 한 설교자의 치밀한 심리전과 수사학을 뜯어보았습니다.
네, 정말 다이나믹한 텍스트였어요.
이 설교는 단순히 이 악물고 무조건 버텨라 이런 맹목적인 강요나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환영을 받겠다고 영원한 가치와 우주적 구원자의 그 크신 은혜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일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뼈아픈 실수인지 저울질해 보라는 아주 똑똑하고도 냉철한 초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이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인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심리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대화를 마치며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흔히 세상에 맞서 싸우고 반항하는 것을 뭔가 기존의 규칙을 깨부수는 거창하고 요란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막 깃발 들고 소리치는 걸 상상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군가를 깊이 관찰하는 연대감과 흔들리지 않는 파르헤시아의 당당함, 이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 과잉의 디지털 세상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안의 알고리즘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관찰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얄팍한 정보에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찰나의 좋아요에 목매달기를 원하죠.
맞아요. 도파민 중독을 부추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파격적이고 펑크적인 반항은 따로 있는 것 아닐까요? 무리지어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조롱과 소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 곁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깊이 바라봐주는 것.
아, 억지로 자극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바라봐주는 그 불편한 수고로운 말이죠.
네, 분노와 얄팍한 인정을 팔아먹는 시스템을 거부하고 그 안에서 변함없는 충성심과 기쁨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일시적인 도파민과 세상의 환호성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관중석을 향해 당신만의 위대한 경기를 치르고 계십니까?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숙제네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뇌를 깨울 아주 흥미롭고 파격적인 심층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